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설교자이면서 또한 유명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설교자들에게 강연이나 또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설교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도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텍스트가 설교가 되게 하라라는 책 서두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설교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고달픈 삶이다. 설교하는 당신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설교자가 고달픈가, 왜 힘든가, 몇 가지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 교인들은 설교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사는 것이 고달픈 일이고, 또 설교자들은 설교한 대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모로 보아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설교자들이 겪는다는 어려움은 비단 설교자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동일하게 겪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역할은 좀 다를지 몰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설교자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또 돈과 권력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이것은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동료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가족들 앞에서 한편의 설교가 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설교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그들은 우리를 이성이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하고 또 종교의 광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고 또 우리의 실수를 아주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삶은 피곤하고 고단했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심판이나 멸망이 웬 말이나 하고 사람들은 이사야에 전하는 말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해서 그 그늘에서 평화를 누려야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인가 하면서 이 이사야의 설교와 예언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또 그의 모든 예언과 또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거절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살았던 이 유다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은 남아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은 없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됩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을 즐기며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정의가 없어지고 돌봄도 사라졌습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부를 더 쌓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눈물은 땅에 흘러넘쳤고 부유한 자들의 교만한 웃음은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땅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을 경우, 회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이 당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또한 이사야를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것보다 심판 전에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겠죠.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41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오늘은 특별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메시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모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던 그 강력한 바벨론도 이후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패권을 장악한 이 바사의 왕 고레스는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결국 다시 돌려보내도록 고레스 왕을 동방에서 일으키시고 이 역사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4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라, 내가 곧 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때는 유다가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과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역시 바사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바사라는 왕,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될 것이라는 이 앞으로의 모든 일을 오늘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졌고 또 그 정하신 계획대로 유다와 바벨론과 바사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이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앞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렇게 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진행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돌아오라, 그분께로 회복되어져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아서 심판을 당할지라도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싫어해서 이러한 시간을 준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대적들,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무하게 무너뜨리실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통해 14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유다의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그때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서 고난당하거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회복과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하게 바꾸시고 이루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며 그 구원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자다운 언행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사야에게 들었던 말을 아마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던가 하면서 후회하고 많은 이들이 죽고 모든 것들이 멈추고 파괴되는 그 고통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면 이사야가 또 한 번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시간 가운데서 너희들을 붙들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를 도울 것이 오직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그들이 발견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포로기의 소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어리석고 허무맹랑한 그러한 기대에 찬 말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믿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읽고 자기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삶의 태도이고 또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게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버려서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심으로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회복을 이제는 소망으로 갖고 우리의 시간을 해석하고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선교지의 상황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라마단의 금식의 기간이 시작되었고 북한과 중국의 상황은 나아지지 못합니다. 그 땅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아마 경험하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나라의 문을 닫으시고 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선교지의 상황 역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가능한 일이고, 자유롭게 예배할 그날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오늘 선교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일의 해결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내 삶과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앞서거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믿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으로 한편의 설교를 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해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한편의 설교를 이루어 가시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두려움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아침에 저희들 선포하며 이 귀한 아침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일들을 저희들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며 모든 공포와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사와 간호사들, 또 공무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와 또한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